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매님들.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는 아주 단단한 선언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 문장인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밀어올리는 추진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와중 식구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이렇게 새롭게 사장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광야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자매님, 누가복음 1절과 2절을 사장 1절과 2절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딸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 충만과 광야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게 여전히 마음에 걸려요.
네,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죠. 우리는 보통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령은 예수님을 보호구역으로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적나라한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마주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시험이 성령의 인도 안에 있다는 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에 시험을 당하러 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이죠. 누가는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주려고 하시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국을 상속해야 할 때 왕자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쟁을 싸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가장 잘 아는 왕자에게 왕국을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고 승계할 수 있는 아들을 찾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왕국을 넘겨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신다라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통치권을 승계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시험당하는 게 너무 싫잖아요. 우리가 늘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시험은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공격처럼 들리지만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비참하게 홀로 돌아다니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내 신분을 부정하지 않고 신분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자리는 나 아들이야, 이거 봐, 나 진짜 아들이야 라고 증명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들됨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신뢰로 머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로 대답하시네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배가 고프시죠, 당연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떡에 기반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아들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맺은 관계,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이용하지도 않으시는 진짜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 또 두 번째 시험은 훨씬 크고 화려하네요.
네, 이번에는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하 만국, 권세와 영광,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네, 십자가가 없는 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고난이 없이 그냥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아버지가 너에게 나라를 주실 건데 뭘 십자가를 달리고 뭘 고난받고 뭘 기다려. 지금 네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면 되잖아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죠. 나도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인기도 있고 보니까 아버지는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죠.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계승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나라를 계승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식으로 순종함으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인데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권세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출처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장소가 바뀌는 게 인상적이에요.
네, 광야에서 성전으로 이동하죠. 시험은 점점 거룩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늘 사단은 말씀으로 우리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말씀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거네요.
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빨리 이루어주세요. 치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날 지금 당장 치유해 주세요.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나에게 돈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안전장치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소서라고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말이 나오네요.
누가는 굉장히 솔직하죠. 시험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얼마 동안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단은 매우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신앙은 시험이 없는 무균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네, 시험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게 좋았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립무원에서 혼자 나만 주님을 잘 섬겨야지라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면서도 사람들 속으로 불편하죠. 그리고 혼자 가는 게 개운하고 산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람들 속에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으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신다. 광야는 예수님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잖아요.
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분의 가장 익숙한 자리, 그분이 자라났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부러 늘 하시던 대로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난 아주 평범한 청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늘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일상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네, 이사야 본문을 읽으신 것도 의미심장해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것은 개인의 불행의 목록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이 구조 속에서 숨 막히는 삶을,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 한가운데 자신을 위치시키십니다.
그리고 원홀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 한 단어가 그 회당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예언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젠가 완성될, 언젠가 꿈꿀 이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는 사건.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오늘 임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감탄하고 동시에 불안해하지요.
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이 점점 날카롭게 들려요.
맞아요. 익숙하게 살아가던 인생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이 마침 나타났을 때 그것을 환영하면서도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엄마를 찾지만 엄마가 막상 생기고 나면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부하려는 마음. 우리는 진짜 왕이 오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치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짚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경계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네. 은혜는 두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들 또는 분노하는 사람들. 이 반응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또 싸우지도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또렷합니다. 그들에게 붙들리지 않고 그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다음의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신다. 계속해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의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미자매님이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네, 이 반응은 위선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죠. 광야를 통과한, 시험을 통과한 말에 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가운데 목수였던 그 할아버지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이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이 감탄은 끝이고 이제 거절을 시작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네, 왜 그 말이 그렇게 위험해질까요?
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경쟁심, 비교심 이런 것들은 우리 옆에 있었던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살 때, 사촌이 땅을 살 때,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는 건 배가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너무나 익숙한 이웃이었는데 갑자기 메시아로 등장할 때 우리는 마음의 주도권을 그에게 내어주기에는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을 먼저 읽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하시면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방의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의 과부 같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꺼내십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우리만 언약 백성이고 우리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방의 빛이, 이방의 기적이 이미 선포되어야 한다.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린 장면이죠.
네,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복음은 늘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희의 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네요.
네, 예수님의 그 선언에 감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장면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의 장면에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거절당하고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기준만을 고수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네,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장면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변론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네, 참 이 문장이 이상해요. 어떻게 지나가셨는지는 말하지 않으니까요.
네, 누가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에도 분노에도 머물지 않으시고 그저 지나가셨다. 주님은 매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나간다는 게 도망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이 지나감은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뚜벅뚜벅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실 말씀, 하셔야 할 사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다음 장면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매몰찰 만큼 누가는 그 다음을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광야에서도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머물지 않으셨네요.
네, 광야도 통과하고 회당도 통과하고 시험도 통과하고 칭송도 통과하고 거절도 통과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은 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 매여지지요. 누가 우리를 칭찬하면 거기 머물고 싶어하고 누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면 누가 우리를 비난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거기 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매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시간을 따라 뚜벅뚜벅 나아가십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회당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장면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 장면은 실패가 아니라 확인이었네요.
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실패인가?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자라고 낙인을 찍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정체성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시작했고 그 사랑을 증명하지도 않았으며 그 사랑을 무기로 삼아 이용하지도 않고 그저 그 사랑 위에 서서 따라 걸어가십니다.
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익숙한 자리에서 오해받고 칭찬의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분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느냐? 너는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네, 붙들리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수많은 줄을 내려놓고 그 모든 모자들을 벗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도 세례 이후에도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리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네, 결국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네, 이것은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누구를 신뢰하며 따라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지나가시는군요.
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을 더 증명하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분명하게 순종의 길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한 자와 깨어진 자와 포로된 자와 묶인 자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메우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도록 우리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첫 승리의 장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신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들이 기억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패한 것들이 또 생각나고 기억이 납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가 또한 낙심됨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북녘에 계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회당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 삶에도 유혹과 결핍의 순간이 올 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권세보다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세요.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과 편견으로 말씀을 가두지 않게 해주세요. 제 삶 속에서도 자유와 회복의 복음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심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메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 안에서 우리를 향한 조롱과 멸시와 비아냥과 수치와 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인정의 욕구와 또 칭찬과 추앙과 격려와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는 우리의 과거가 놓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유의 모양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중 식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세례의 물에 빠져서 그 모든 매임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에서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하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제 눈도 이제 좀 있으면 다 녹아가니까 눈이 녹기 전에 스키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스키 타러 다녀왔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스키를 뭐라고 할까요?
네, 스키라고 하고요.
아, 스키라고 해요?
네.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산책을 자주 했는데요. 작은 일들이지만 기분 좋은 순간들이 많아서 감사한 마음이 든 한 주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신호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가룟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뭐 생각나는 대로 우리 이야기하면서 잠깐 복습해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직접 떡을 떼어주시며 가룟유다가 배신한 걸 알려주셨음에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가룟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만큼 가룟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하는 공금을 맡아 관리할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이었지만 누구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눈치채지 못했었죠. 마귀는 바로 그런 가룟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고요.
저는 그 말도 인상 깊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만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 중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마음에 품게 되면 가룟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고 어떤 생각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점검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저의 욕심과 더 부정적인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구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아멘.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죠. 자,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큰 근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유월절 만찬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왠지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뭔가 큰 뜻을 펼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뜻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올라가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혹시라도 마카비아 같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환호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대감은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 한순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싸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스스로 자기가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며 앞으로도 예수님이 어딜 가든 따라갈 것이다 라고 각오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자 화기애애했던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누군가는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겁도 나고 또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분위기가 한풀 꺾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아버지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나요?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질 않네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같은 사람과 두 번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두 번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번역을 약혼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법적인 부부가 된 거죠.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첫 번째 결혼식을 한 후에 남녀가 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마친 후 남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진 채 1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왜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건가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신랑은 아버지의 지도하에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되고 신부는 어머니의 지도하에 현숙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신부 수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신랑은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정결함으로 온전한 신부가 될 날을 기다리다가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그 후 신부를 자기가 마련한 집으로 데려와서 완전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게 되시는데 이때의 떠남은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거할 집을, 거처를 예비하러 잠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신 거군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잠시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네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 것을 그들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에도 제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의 반응을 보니 어떤 것 같나요?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 큰일을 도모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자기들의 꿈이 사라질까 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더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혹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 철학자의 말 중에 길을 걷다가 길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앞서 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 사람 또한 똑같은 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떠나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 살다 보면 그 길이 곧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본인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네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마도 조금만 더 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 또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고 또 없어지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아버지를 먼저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목소리 그리고 도마의 목소리는 비단 당시 제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폭정 정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던 때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박해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게 되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아마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동일한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의 목소리, 빌립의 목소리가 요한복음 시대에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이기도 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식으로 반응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만족하겠다고 따지듯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고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더 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거듭되는 요구 그리고 제자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보기 원한다고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단순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아, 제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냉혹하고 잔인한 박해 앞에서 너무도 두렵다 보니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렇게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예수님께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묻고 따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육신의 몸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앞에 두려워 떨며 스스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란 말씀이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니 왠지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전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 또한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결국 너희와 나와 아버지가 언제나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시대에 고난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니 그냥 듣기만 해도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에 큰 위로와 소망을 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해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원망하며 소리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은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조금만 더 견디면 너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왠지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신 건 아닌지 의심하며 불평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계셨다고 하시니 오늘 말씀이 너무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네, 지난 잠의 말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 북주선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긴 침묵 앞에 혹시라도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또 우리와 함께 고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실 예수님 향한 믿음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그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주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